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와서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첫 단락이 이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덟 가지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여덟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자랑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남에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부자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죄밖에 없고 죄로 철저하게 파산된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가 넘쳐오르고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이 가난한 마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심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리차드 십스라는 청교도 목사가 말하기를 심령의 가난은 이해와 지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반면에 애통은 정서에 미치는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뭔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뭔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울음이 나오고 애통하는 것, 그게 이제 정서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함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에게는 부족함밖에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거기서 애통과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부자의 마음에서는 애통함이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통함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를 보면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은 저 사람 인생이 순탄치 못하구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구나. 참 무슨 불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웃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도 주님은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대로 웃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주님은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애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단어의 원뜻인 것입니다. 울며 크게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크게 슬퍼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을 갖다가 세상적인 애통과 구별해가지고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건한 슬픔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슬픔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애통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며 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막막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합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이처럼 기구한가?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또 자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면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이번 홍수로 집과 가재도구를 다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통곡하고 애통했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영적인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애통, 본문에 말하는 이 애통에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부패와 매일 범하는 죄를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부패함과 악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도 가리키면서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너도 한패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무서운 자기가 범한 죄를 생각하고 나서 얼마나 통곡하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죄를 생각하며 크게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다윗은 밤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며 울고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와봤습니다. 손에는 향유를 들고 그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도 우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도 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부끄러워서 낮이 떳떳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애통해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시인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였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5, 16절에도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참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도 정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를 모두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죄를 슬퍼함이 있습니까? 회개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슬퍼하고 울어야지 진정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실된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가 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애통하며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없다면 그런 고통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범한 그런 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끌려갈 죄인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이루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덫에 걸리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에덴 동산에서 이토록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때는 이 화장을 잘하고 향수를 아주 그냥 온몸에 뿌린 음료와 같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음에는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묘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계속하게 되면은 그 몸이 다 망가져요. 몸이 다 망가집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처럼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죄는 나그네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가 버렸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빼앗아갔으며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망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참 무섭고도 정말로 이 두려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갖다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성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훌륭한 성품을 지닌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신문기사를 한번 보세요.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성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냉혈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이준호라는 학생이 이 호소문을 쓴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호소문이 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안 것은 거기 보니까 그 학생과 그 아버지와 모든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있어요. 주소라 전화번호 핸드폰으로. 그래서 아주 참 그 말 못할 그런 답답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구나 하고 제가 그거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긴 장문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 학생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한 번은 그 학생이 어렸을 때에 누구 자전거 밑에 깔려가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그래서 피가 아주 줄줄 흐르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상태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마침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욕을 해대면서 어디서 그렇게 피 흘리고 왔냐 해서 자기를 마구 그냥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자기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온통 피투성이 난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옆에 밀쳐내고 그냥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마에 일곱 방울이나 끼웠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가진 아버지가 20년 동안 자기 어머니, 자기 누나,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쭉 장문으로 적었어요. 그 호소문을 적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는 자기가 군대에 가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 잔인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전화 좀 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해달라.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아버지가 몇 번이나 내가 너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자기 잔인한 아버지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호소문인데 제가 글을 읽는 동안에 참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게 깊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성 없는 그런 잔인한 야수와 같이 죄가 인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슬퍼하고 우려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 비정한 아버지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그 잔인한 아버지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때에 거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할 죄를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울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이미 실패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뉘우치는 것을 보면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고 형량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으면 판사도 아주 중형에 처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이 선고를 받는데 중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판사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중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하게 형벌을 내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지 않는다면은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를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이 죄를 애통하며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울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즐기고 죄를 누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죄에 범한 것에 대해서 울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죄를 즐기고 웃고 깔깔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22장 12, 13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죽을 것인데 그냥 쾌락주의로 살아가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울고 애통하기보다는 죄악을 웃고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쾌락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욥기 21장 12절 13절에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욥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멸망으로 빠져든다. 그것이 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웃고 하면서 쾌락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애통해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20년 동안 말단 직원으로 근무한 어떤 불신자의 말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불신자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20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는데 계급도 올라가지 않고 월급도 적고 그래서 낙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방서 직원이라서 때때로 소방 점검을 나가면은 룸살롱 같은 곳에도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보면은 아주 굉장히 넓은 이런 룸이 이 방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밤에 이곳에 와서 돈을 물쓰듯 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돈이 있으면 이런 곳에서 즐길 수 있을 텐데 자기는 기껏해야지 한 달에 한두 번 삼겹살 정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신세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껏해야지 남들이 즐기는 룸사롱에 소방시설이나 점검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다 즐기고 그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돈만 있으면은 마음껏 즐길 텐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력만 되면은 죄악을 즐기며 웃고 쾌락주의로 살고자 소원하는 욕망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는가? 애통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재앙에 직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웃고 즐기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자를 보면은 야, 저 사람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단정짓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야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죄악에 도취되어 웃고 떠드는 자들은 무서운 비극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4절에도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데오 필락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죄인이 웃으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광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와스는 사해로 즐겁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춤추며 내려가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곳에 물고기가 내려가면 죽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토마스 와스니 그 사해를 향해서 즐겁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춤추면서 내려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애통하기보다는 죄를 즐기고 떠들고 웃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회개와 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줄 때에 회개하고 울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을 연구하고 미루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인생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정말 아침에 살았다가 배연바지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회개하는 애통을 미루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웃고 즐기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죄를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자의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웃는 것이 더 낫지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그것의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악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며 또한 마음의 애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가 주어집니다. 애통하지 않는 마음에는 위로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마음에 임하는 위로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울고 애통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울지 않고 조금도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에 죄사함의 위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실수로 큰 해를 입혔는데 그 상대방이 절대로 우리가 입힌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울며 뉘우치며 애통하면서 오는 자의 그 모든 것은 용서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축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죄를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위로가 주어지냐면은 천상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천상의 기쁨.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저녁에 운다 할지라도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적이고 잠정적입니다. 가시나무 타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곧 꺼져버리기 마련인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도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깊이 애통한 후에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한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기쁨의 위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이고 위로인 것입니까? 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영영한 희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은 애통함과 아울러서 기쁨을 동시에 경험해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이 마음을 모릅니다. 애통하는데 거기서 굉장한 기쁨이 올려옵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다 할지라도 내세로 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만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애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고 영원한 내세에서의 천상의 기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의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천국에 한 사람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울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울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천국의 낙원으로 갈 때에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갈 때에 중간에 눈물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천상의 봉우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자기 죄를 애통하고 울고 통곡하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되는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위로를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위로, 천상의 기쁨의 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위로가 복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복된 애통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우는 자들은 저주받은 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울고 영원한 내세에서 웃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웃다가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토록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애통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먼저 자기의 죄를 늘 성찰하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들도 매일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고 그것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죄인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실로 애통하며 우는 자가 정말 복된 행복자이고 인생에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저녁에 운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천상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락들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